2017년 4월 30일 경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센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639장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39장입니다.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다 헤아릴 수 없네. 천만 황금보다 더 귀중한 은혜와 사랑일세. 귀하고 귀함 다 헤아릴 수 없네. 주 안에 숨겨진 급풍성함 금보다 더 귀하네.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누가 다 선포하랴. 황홀한 보석과 귀한 진주 값없이 다 주시네. 귀하고 귀함 다 헤아릴 수 없네. 숨겨진 급풍성함 금보다 더 귀하네.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온 세상 충만하네. 이 보배 간직한 영혼마다 영생 못 누리겠네. 귀하고 귀한 헤아릴 수 없네. 주 안에 숨겨진 급풍성함 금보다 더 귀하네.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 이 보배 간직하금 이 세상 시험과 모든 고통 기쁘게 견디겠네. 귀하고 귀함 다 헤아릴 수 없네. 주 안에 숨겨진 급풍성함 금보다 더 귀하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비디오로 수업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화로운 것들에 대해서 지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수하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부유한 것들. 근데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시기를 그 상자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을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 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종을 배를 울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처럼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뽑으셨는데 나중에 와서는 그 상자 뒤를 딱 돌려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보배나 보화로운 것들에 집중해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미 들어있다. 각자 각자 구할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신 이 종합세트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은 이 가장 보화로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들어있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만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336장 감격 속에 바라보는 저 나사렛 예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격 속에 바라보는 저 나사렛 예수님 주 어찌 날 사랑해 나 취하고 흉한 죄임 아 놀랍고 아 괜찮아 내 노래 다 못 담아 아 놀랍고 아 괜찮아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날 위한 그 동상기로 내 뜻대로 마소서 저 흘린 빛땀 가늠을 날 위해 쏟은 그 홈 아 놀랍고 아 그소라 내 노래 다 못 담아 아 놀랍고 아 그소라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취하심 내 죄와 슬픔 다 주님 겸삼으사
아멘
그 무서운 갈보리신 모든 홀로 지신 주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내 노래 다 못 담아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구속된 자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배울 때 다 함께 기뻐 외칠만 날 위한 주의 사랑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내 노래 다 못 담아 아 놀랍고 아 크셔라 날 위한 그 주의 사랑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함께 계속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464장입니다 464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간절히 사모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 맘을 적시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절 따라 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하니 갈급한 내 맘에 성령 풍성이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예, 오늘 이 복된 날 복된 소망 침례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처음은 아니신데 이렇게 이 주일 오전 모임에는 처음이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문창순 자매님께서 함께 모시고 왔던 우리 유선아님이신데요. 네, 오늘 저희 이 말씀 부흥 집회에 이렇게 함께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마음을 여시고 함께 주님 찬송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어제부터 이틀 동안 말씀 2017년 말씀 부흥 집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참 두 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오늘도 참 우리 김봉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별 모임이 없고요. 오후 모임을 30분 당겨서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시 반이었는데 2시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아침 성경 공부 주일 그 성인 주일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이번에 1, 2, 3, 4개월 동안 했고요. 5, 6, 7, 8은 우리 김덕희 형제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9월부터 우리 박성수 형제님이 해주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 우리 김덕희 형제님 인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월 14일 날 저희가 다다음 주죠. 이번 주 다다음 주 2주 후에 오후 예배를 이제 나가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조정하셔서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달에는 그 쉬는 날이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쉬는 날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빨간 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그 교회 행사를 이제 말씀 집회가 지금 4월 말에 있다 보니까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참 저희 교회는 이게 자매님들을 위한 배려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탁구만 빼고 그렇죠. 모든 게 다 동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좀 5월 달에는 특별한 행사를 갖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우리 이제 우리는 그 요번으로 오늘로 말씀 부흥 집회가 끝나지만 저희가 세 교회가 함께하는 그 말씀 부흥 집회인데 이번에 갈보리는 안 하고 마라나타 교회는 5월 19일, 20일, 21일까지 3일 동안 또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용되시면 5월 19일, 20일, 21일, 22일은 저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말씀 봉집회 한다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일, 22일은 그 말씀 봉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길 원하시면 그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집중기도 대상자는 우리 조현심 자매님, 이정현 병재님, 강민영 자매님이시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 소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박남수 어르신, 우리 박남수 형제님께서 그동안 그 폐암으로 이제 몇 차례 수술도 받으시고 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 주부터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이제 한 말씀 듣기로는 한 1, 2주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식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데 이게 이제 이게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암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전이되고 굳고 뭐 이렇게 붓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좀 평안하시게 또 주님 또 안에서 이렇게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287장 주 예수의 흘리신 귀한 피로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주 예수의 흘리신 귀한 피로 씻어서 모든 죄사 모든 나의 마음 기쁜 마음 넘쳐서 찬송하여 즐겁게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자리에 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2절과 3절 찬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믿는 자는 아무나 구원하실 약속에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믿고 모든 제사하심을 기도로 소원할 때 그 주 예수 그 혼을 구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죄사함을 받은 몸 구원함을 얻어서 더러웠던 양심을 정히 씻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힘입어 아름다운 전천국 가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새 주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을 지나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 성도가 예배를 위해 이곳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살아온 흔적들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였다는 것을 알므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며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는 온갖 사악한 문화들이 넘쳐나고 있고 눈과 귀를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닮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결정들이 주님의 결정을 뒤엎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불의, 선함과 악함, 옳음과 그름을 분별치 못하는 이 세대,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세대, 헛된 것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주님, 5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새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좌우로 대립하지 않고 정직하며 정의로우며 백성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를 공명정대하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말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로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비추는 빛이며 우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이나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부흥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봉중 목양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생각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혹시 말씀 읽으시나요?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경건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에게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이 복된 소망침례교회를 사시고 또 친히 세우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성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과 결합하여서 말씀으로 인해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말씀 부흥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부흥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고 권능 있는 주의 말씀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시간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내 삶에 요즘 고난이 많아서 참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 나는 고난이 많아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당하게는 고난들이고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육신으로 심어서 걷게 되는 고난, 그러한 고난은 너희가 받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으로 걷게 되는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누군가 너무 미워서 살인할 만큼 그렇게 미워서 그렇게 살인자로 고난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살인의 정의는 실제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 것이 살인이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살인의 정의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라는 그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미워함으로 당하게 되는 그 마음의 고난, 또 형제와의 그 불화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이러한 고난은 너희가 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화평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탐욕으로 인해 도둑질하거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 내가 육신으로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 이러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예,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고난들은 받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기뻐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또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시련이 오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같은 시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핍박이 싫고 고난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해본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한 친구들이나 복음을 전하면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광신도나 이단에 빠진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꾸 슬슬 피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좀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불이익을 줍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를 전할 때 우리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러한 고난에서 건져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도리어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다가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넘치는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예, 28절 말씀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2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하니 바로 그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터인데 그것은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부터 가르친 그대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확신을 갖게 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므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그리스도이냐면 말씀을 잘 흐름 가운데 보시면 믿음의 단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단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서 넘치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단련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4장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려면 시련이 있어야 돼요. 불같은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불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늘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어요. 불같은 시련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단련이 안 됩니다. 믿음의 단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단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믿음의 단련이 없었으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기뻐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이 고난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고난이 영광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이 그냥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잠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으면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심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여러분 품속에 품고 있다가 그 전도지 한 장을 어색하지만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고난을 심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다가 갑자기 구원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고난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고난을 심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고난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 않고 나는 좀 걷고 싶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고 싶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도 없습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갓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복음의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관도 있고 영원한 영광의 보상도 있는 것이지, 단지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은 제가 있었는데 이 입을 못 열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인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마음만 있고 실제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은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보상의 손실을 당한 사람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보상을 잃어버림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다 서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고 보겠습니다. 졸려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닿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 서요. 그때 어떤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의 원함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박노창 목사님의 원함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보상받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예, 복음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거둡니다. 복음의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 이 고난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심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복음을 전하면 기쁨의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의 관이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고 칭찬과 존귀와 천년왕국 때의 통치도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잘 몰라서 그 이유보다는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핍박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받게 되는 핍박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축복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지 고난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내 가족이나 주위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음을 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핍박이 싫고 고난이 싫은 것. 두 번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워서. 말씀을 더 진행해서 가기 전에 여러분 복음 잘 전하고 계세요? 예, 구원받으신 이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오셨죠? 신발 안 신고 어디 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이유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싫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기에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상대방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어디 가요? 예,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고를 받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그 사람에게 말로 경고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을 벌려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이 방법을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짠하고 나타나셔서 너희 다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거나 또는 천사들을 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고 뛰어난 그러한 방법을 주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말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셔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고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단순한 복음을 그냥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책임은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부끄러워서입니다.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을 잘 전하시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뭔가 잘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라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입에서 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면, 입만 열면 이게 복음이 나올 텐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좀 들고 다니다가 약간만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아구까지 채워졌어요. 그러면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충만해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충만해요. 그럼 다른 얘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자 그래도 주님 얘기는 안 나오고 다른 가득한 것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저희가 주님으로 가득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말을 시키지 않아도 쉽게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얘기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말을 조금 하다가도 멈춥니다. 더 이상 뭔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지 않고 복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사랑에 빠진 야곱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지만 그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 단 며칠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게 되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회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그랬어요. 고난받고 비방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행복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잃어버려도 행복했어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방을 받든 핍박을 받든 고난을 받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우리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예, 네, 그럼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비방을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 절만 읽고, 이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마지막 절은 교회, 저희 갈보리 교회에서 이렇게 차 타고 운전해서 오는데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믿어져서 전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희 모두가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잠시 이 세상에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택할 수 있길 애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각자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받으면 행복하다 하셨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명백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받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지, 핍박이 싫어서일까요? 두려워서일까요? 부끄러워서일까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좀 점검하시면서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966장을 우리가 한 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966장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게. 966장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게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의 증인 되기 원하네.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나를 주의 증인 삼아주소서. 주 말씀 필요한 사람들 위해 주저하지 않고 실 수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나를 주의 증인 삼아주소서. 주 말씀 필요한 사람들 위해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거친 인생으로 오래 헤맸던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 되게 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하십시다.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나를 주의 증인 삼아주소서. 주 말씀 필요한 사람들 위해 나의 혼의 불을 지펴주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 냉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자들이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자들이어서 사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사실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물며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불못 형벌로 질주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저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정말 참으로 저희의 이 몹쓸 이러한 심성, 본성, 이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 혼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주님,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희에게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그 동일한 불을 지펴주셔서 저희가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불을 지피기 위해 귀한 김봉중 목양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그 마음에 그 혼에 이미 불이 붙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이 붙을 그런 직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자극하시고 저희에게 도전하시고 저희를 격려하셔서 그래서 모든 지체들의 혼에 복음의 열정에 대한 불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